창세기 우리 3장 말씀, 익히 잘하는 말씀이고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걸 뭐라고 말을 하죠? 뭐 원시복음이다. 우리 지난번 그때 썼던 표현이고, 우리 뭐 시초복음이다, 뭐 최초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쓰게 하신 이유다 이렇게 봐도 큰 이렇게 과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여자의 후손, 그렇죠? 후손 그러면요 단순하게 메시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 말과 메시아 사이에 얼마만한 역사가 있고 얼마만한 그 과정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얼마나 많은 그 어떤 사고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후손 하나를 이 말 하나를 다른 말로 말하면 씨, 그렇죠? 이걸 하나를 드러내려고 성경이 쫙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막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이게 뭉클하고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부분 이렇게 오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성경을 저도 큐티를 한 17년 정도 대학 때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아침마다 큐티를 항상 하고 뭘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묵상하고 개인적인 적용을 하고 개인적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늘 엎드릴수록 걱정되고 두려워지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커졌어요. 그렇죠? 근데 큐티를 오래 하는 사람들의 장점은 말씀 적용이에요. 단점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큰 선을 잊어버려요. 성경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달려가고 있는 하나의 그 선, 그러니까 산을 못 보는 거예요. 장미꽃을 딱 붙잡고 있는데 장미라는 게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내가 지금 어느 속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멀리서 보게 되면 아, 이 산엔 아카시아가 많네, 이 산엔 뭐 장미가 많네, 이 산엔 뭐 대추나무가 많네 이렇게 구별이 가잖아요. 근데 쏙 들어가면 이게 안 보여요. 성경은 한 권을 이게 한 주제 갖고 된 게 아니라 수 없는 주제 갖고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큰 맥락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도 기회를 갖지 않으면 그냥 내 생활에 있는 어려운 거 이거 해결하려고 말씀을 찾고 또 이런 거 넘어가려고 말씀을 찾고 그렇게 하다가 끝나요. 나쁜 거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성경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 한 부분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그렇다라면 최소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눈들이 다 있어야 돼요. 닫지 않고 힘들 때 명언을 보고 인생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면 뭔가가 조금 어긋난 거예요. 지난번에 몇 주 전 목사님께서 율법교사 얘기를 하시면서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읽냐 이렇게 물어요. 그거 들으면서 그렇지 신앙의 모든 문제는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느냐고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지겠다. 그리고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한 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아니라 성경에 뭐가 나와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새벽이랄지 틈만 나면 오늘 아침에는 역대상하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역대상하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제목 가지고 되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설계 힘들 때 제목을 정해놓고 가서 이렇게. 조금 더. 근데 그 말씀에 뭐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무엇이 기록되었지? 진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많이 모르기도 하지만 더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거 어떻게 읽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이 내용이 성경의 복음, 그러니까 메시아, 복음의 내용의 메시아를 봐야지만 성경이 읽혀진다는 부분들이 나에게 탁 이렇게 오기 전까지는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을 참 정말로 볼 수가 없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우리 아침에 우리 또 성경을 지금 두 권을 갖고 올라왔는데요. 성경이 달라요. 이게 이건 아가페 쉬운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개역개정입니다. 벌써 봐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가면서 의미도 알아야 되겠지만 실제 팩트, 뭐가 기록되었는지를 함께 공유해야 돼요. 어떤 그 미용사가 저한테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앞에 가면 미용사 계신데 그분도 어느 큰 교회 고등학교 고3 교사예요. 그래서 목사님 막 검은 즐거움 씹으시면서 이렇게 머리를 막 이렇게 머리 한 제가 머리가 적지 않은데 한 5분 만에 깎아 이렇게 막 깎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는 밥통이에요. 밥통. 저번이니까 밥통이에요. 했던 얘기 계속 해주셔야 돼요. 막 그러면서 까르르 까르르 웃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거슬려가지고 아 예. 그래서 좀 이따 앉았는지 한 머리 깎는 데 한 7분 걸렸고요. 감은 데까지. 그다음에 그분을 제가 말씀 전하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이렇게 쭉 하면서 이 얘기를 지난번 한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북초 앞에 있는 무슨 미용실인데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늘 하시는 말씀이 처음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이분한테 말씀이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을 교사를 하니까 필요한 걸 이렇게 보잖아요. 필요한 거. 이건 성경 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을 하신다랄지 정독하신다랄지 아니면 자 나름대로 어떤 그 습관 어떤 그 좀 규칙을 가지고 성경을 좀 읽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잠깐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좀 몇 군데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 첫 번째 책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1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 첫 책은 뭘 말하고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신약성경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도 그냥 그리스도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얼마나 구약에서부터 이 말이 숙성돼 왔고 이 말이 발전돼 왔고 이 말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민족을 다루고 한 개인을 다루고 한 민족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200만이 나오는데 120만 명이 죽었어요. 구약 서베이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120만 명이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누가 통계를 냈어요. 40년 동안 38년 반 동안 120만 명이 죽으려면 하루에 몇 명이 죽는지 통계를 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도 많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한 100명 미만이 계속 죽는 거예요. 이런저런 불순양의 대가로 죽는 거지만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이런 질병 저런 질병으로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느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그 불순양 때문에 불러가는 거였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사고로 죽는 거고 그들이 보기에는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홍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갖는 불신앙이에요. 이게요, 너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120명이 아니라, 12만 명이 아니라, 120만 명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먹어 죽은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가나안 앞에 모압 평지에 딱 서서 받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걸 보면 참 놀랍죠. 자, 구약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신약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다. 성경은 지금 구성된 면에서 말씀을 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 말라기 말씀 봅니다.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4장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요한을 의미해요. 세례요한. 그렇죠? 세례요한이 와서 무엇을 말할까요? 와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성을 좀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첫 책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한다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내용이 물론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 마지막 책이 역대하래. 역대기. 역대기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 구성이 말라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 구성을 보고 성경을 구성하고 성경을 쓰게 하시고 수집하고 한 권으로 묶어서 정경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좀 있었다고 믿거든요. 그것이 맞다라면 전자가 보는 거죠. 세례요한이 와서 뭘 말할 거냐? 메시아가 올 것을 말을 했고 실제 세례요한이 와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표했어요. 이게 구약책의 마지막. 구약책의 마지막 내용이 뭐가 있냐?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 언약을 버리고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에게 준 언약을 버려요. 레위인들에게 준 언약이 뭘까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는 일반인들보다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관여하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장인가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죠? 좀 아까는 세례요한이 나와서 메시아를 예표할 것을 말을 했지만 실제 신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렇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도 하나님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도 시작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성자 하나님을 시작하고 구약 마지막은 메시아가 올 것을 예표하는 인물이 온다고 말하고 있고 신약의 마지막 또한 메시아가 올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구약과 신약의 구성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런 부분이 놀랍더라고요. 이야 이럴 수가, 이래가면서 굉장히 놀랬는데, 여러분은 뭐 안 놀라시네요. 놀라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모세오경을 썼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세웠던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봤던 말씀 우리 계속 몇 번 읽었는데요. 쭉 내용을 생략하고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이 아니야. 이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 책 모세가 써준 그게 모세오경이든 신명기든 그의 손에 책이 전달됐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길을 가면서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5년 만에 7년 만인가요? 가나안을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하고 그것을 12지파에다 땅을 다 배분을 해요. 그리고 한두 족속을 아주 막강한 그 족속들을 점령치 못하게 하셨고 그들 남겨놓은 채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아는 장로들이 다 죽어요. 그래가면서 불신앙이 폭발해요. 그러면서 제가 장놈들을 생각했어요. 야, 장놈들 위치가 이거구나. 여호수아를 아는 장로들이 다 죽어요. 그래가면서 불신앙이 대폭발을 해요. 아,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장놈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수아를 본 거예요. 그걸 보다가 그들이 죽으니까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때부터 쑥대밭되는데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다 제각기의 소견들을 막 하는 거야. 하면서 외부의 침략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를 대표하고 이걸 보호하고 이걸 막아줄 왕이 필요한 거예요. 왕의 직무, 백성을 보호하고 통치하고, 그렇죠? 그들 목자 같은 마음으로 돌봐주는 게 왕의 직무였어요. 제사장은 중간에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했고요, 주로. 그리고 율법책을 지키고 율법책을 왕에게 읽어주는 역할을 했고, 성막을 그런 큰 관장은 그런 일을 했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역할들을 주로 했어요. 주로 선지자가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는 역할을 선지자가 했어요. 왕과 제사장은 좋은 장소에 있었지만 선지자들은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그 길가에 돌다가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왕 앞에 나가서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말했는데,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구약의 첫 역사서가 여호수아입니다.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 여기서 율법을 말하고 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말씀을 쭉 주시고,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거는 사도행전과 사실은 로마서는 서신서이면서 조금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사도행전 중간에서 한 내용이 뭐냐면, 그분이 가셨고 11절 말씀 보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 오실 것임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내용, 성경이 그리스도 목적지로 기록됐다고 했을 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죠. 그분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분이 부활할 것이고 그분이 승천할 것이다. 그렇죠? 그분이 또한 다시 재림한다는 것이죠.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이미 다 성취된 거예요. 남아있는 언약은 뭐밖에 없냐? 다시 오심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사실은 뭘 말하고 있냐면,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경의 복음,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된 성경의 복음의 마지막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내용,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사실로 믿는 것이고, 실제 우리에게 남은 성취한된 언약과 성취된 약속은 뭐밖에 없냐? 재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의 믿음 방향에 있다면 주의 오심이에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사회복지란대요. 왜? 목사님의 관심 많으니까. 그럼 그 교회의 목표가 사회복지예요. 어떤 교회는 기도원을 잡고 치유사역한대요. 치유사역이 좋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바꿔주는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당대 세계복음화는 교회가 잡고 말고 할 목표가 아니에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뭐냐? 주의 오심,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지역교회보다는 큰 거예요. 그러나 본질 교회에 비하면 당세복이 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보다 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이곳에 성경에 적혀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300가지 이상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분이 탄생했고 그분이 십자가 죽었고 그분이 부활했고 그분이 승천했고 그분이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재림이 믿음의 내용이 없다는 그것은 무엇을 믿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일부가 없는 게 아니라 승천도 없다는 얘기예요. 승천한 분이 다시 오신다는 게 없으면 승천이 없다는 얘기는 부활도 없는 거예요. 부활도 없다면 죽지도 않은 거예요. 탄생도 없는 거예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가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뜯어내면서 성경을 방해하고 있고, 실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아니 많은 목회자가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라는 말을 입에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말을 안 하고, 실제 이런 거 저런 거 섞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들을, 뭐 제 친구가 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내용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서신서 첫 책이, 서신서도 사실은 뭐 역사서도 사실상 예언서예요. 구약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서신서 또한 사실 실제 어떠한 교회 어떤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뭐 예언한 거라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1장 2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율법이란 단어와 복음이란 단어가 율법이란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성경에서. 율법이란 단어. 아까 율법이란 말씀 드렸는데 레위기 같죠? 로마서예요. 로마서에 율법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왜 율법은 구약적인 용어인데 왜 로마서에 많이 나오지?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나와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로마서를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그렇죠? 로마서 복음에 대해서 내용들을 쭉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신약적인 그리스도가 성경을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한 관점으로 모든 성경은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뭐 구약 시각으로 신약을 본다랄지 뭐 볼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 구약 얘기를 왜 했냐? 신약을 말하려고 구약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아담 얘기를 왜 했냐? 마지막 아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홍해 사건을 왜 보였냐? 사실은 인간의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노뱀을 왜 들었냐? 가죽옷을 왜 입혔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왜 잡았냐? 붉은 암소를 왜 출현시켰고 왜 홍해를 갈랐고 왜 붉은 암소가 출현하냐? 왜 수양이 출발 나오냐?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어떠한 한 꼭지점에 다 모여지는 거예요. 그 꼭지점에 서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성경은 너무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정교할 정도로 한 인물에 대해서 계속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져요. 누군가가 관여해서 기록했구나. 이게 발견돼요. 누가 관여했지? 하나님이 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해서 쓰게 하고 어떤 형태에 있었든지 간에 그걸 모아서 성경으로 만들었고 그 성경을 우리 앞에 갖다 준 거예요. 모든 신앙의 모본이 성경입니다. 어느 목회자의 말보다 더 앞서는 것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냐고 읽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읽냔 말이에요.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고민할 문제예요. 왜? 우리 인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짧지만 좀 몇 개 구절들을 보면서 좀 모세오경의 큰 맥락을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아까 읽었죠? 창세기 3장 15절이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을 이끄는 핵심 요절이다. 성경의 요절을 하나만 얘기한다면 뭘 말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쭉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 좀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왔다 갔다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2절. 너무 잘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했다. 이게 창세기 말했던 그 구절이 여기 말씀에 딱 꽂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마태라는 사람이 이사야서의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창세기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왜? BC 300년경에 이미 성경이 그들의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모세오경은 이미 독보적인 책이었어요. 왜? 이미 여호수아도 읽고 있었다고요. 여호수아도. 이 율법책을 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역대기에 있는 왕들 보면요.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이 얘기는 거의 모세오경이거나 신명기라는 말이 참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말씀들이 계속 그들에게 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처녀가 이 얘기와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이 탁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은 신학교에서 메시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기름 부음 받는 자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어요. 나중에 뭘 말하고 싶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거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 말 못했는데 그러다가 여기서 말합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분이라고요. 그분이요. 그렇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건과 역사가 묻어있고 얼마 한 민족을 들었다니까요. 한 민족을 들고 어마어마한 민족도 계속 전쟁했는데 그 결과 저 끝머리에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딱 세우신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그분이? 그분이 메시아인데 알고 보니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려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수많은 동물이 죽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갔다 가면 죽었다가 죽어 나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본인의 정결을 하지 않는다랄지 제사 준비가 그 드리는 희생 제물이 온전치 않으면 제사장이 죽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이 그걸 보고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딸랑딸랑 거리면서 겨우 피를 붓고 예식을 다 행하고 뒤로 물러 나오는데 밖에 나온 거예요. 이야, 내가 살았구나. 살았구나. 백성들이 제사장 나온 걸 보고서 환호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죄가 사해졌다. 자기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자기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제사장이 대신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를 까마득히 모르고 아니 죄를 모르는 게 아니라 죽어있을 때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계속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짝이 진짜 없는 게 하나도 없고 모든 성경들이 다 맞다는 게 보여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가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가 언제 괴로웠는데 해결했던 그 말씀 예를 들면 아, 내가 어떤 문제 있었을 때 이 말씀 보고 이겨냈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말씀을 자꾸 이렇게 작게 이렇게 매듭을 짓게 되면요. 나중에 성경에 흐르는 그리스도 목적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져요. 안 보여지고 어느 순간에 물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말씀을 적용해 왔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로 얻는 말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받아가는 것이 주가 되어지면 성경의 복음이 나중에는 안 보여. 아니,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필요가 없고,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갯벌에서 찔러서 낙지 삼는 식으로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신앙의 기준이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형편에 맞게 말씀을 찾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뭔가가 같은 것 같은데 달라져요. 그렇게 5년을 달려가고, 그렇게 10년을 달려가면 뭐가 바뀝니다. 뭐가 이상하게 바뀌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죠. 창세기 12장 말씀 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제가 지금 읽는 말씀은요, 성경에 이미 많은 책에서 핵심 요절이라고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말씀. 12장 3절 말씀. 창세기 3장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창조, 인간 창조, 죄 이야기를 전체 11장 내에서 끝내고 있다. 창조 얘기를 하려고 창세기가 기록된 것 같진 않다. 죄 이야기 하려고 창세기가 기록된 것 같진 않다. 양적으로 너무 적어요. 근데 아브람 이야기가 창세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아브람 이야기를 제일 의미 있게 붙잡는 사도가 바울이에요. 바울. 창세기는 아브람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그런 건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아직 책을 많이 안 봐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창세기 12장 3절이 요절인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람 얘기를 쭉 보게 되면 항상 땅을 얘기하고 씨를 얘기해요. 그렇죠? 아브람 이후에 모든 후대들이 계속 가나안을 나가요. 결국엔 여호수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신 그 이후에 사사기 시대 대 혼란을 맞이하는데 그 혼란 맞는 그 시기 그 땅도 가나안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도 구원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예표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1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신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처럼 너희를 의롭게 했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코웃음 친 사람이에요. 엎드려가지고 부인하고 웃으면서 야 무슨 이 나이 애기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 말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어떤 노비를 취해서 자식을 낳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모델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를 구원했던 방식대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의 메시지인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는 시작이란 말로 요약하죠. 시작. 이 땅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많은 걸 보여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아담은, 물론 아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한 책입니까? 구원을 말한 책이에요. 구원. 구원을 말하려고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길이기 때문에. 그가 진리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고 우리 그 로마서 몇 장이죠? 4장. 4장에서 이방인의 이제 유대인의 이제 모든 사람의 4장에서 믿음.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 같이 너를 그렇게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의롭다 여기니까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고 여긴 거예요.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구원인 거예요. 네가 의로워졌거나 의로워지려고 애를 쓴다 할지 애를 쓰다 보니까 의로워지는 상태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창세기가 정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우리가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뭐 회피입니까? 가죽옷을 회피해요. 가죽옷. 가죽옷은 누구 가죽옷입니까? 동물. 동물이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가죽 헐렁거리고 다니는 동물이 있으려나요? 장기 다 나오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죽은 거예요. 동물의 희생 피 흘림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했던 그 순양 그렇게 의미하죠. 그런 부분들을 살짝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넘어가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3장. 아,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장 6절, 6,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여기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는 너희 하나님의 자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부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렇죠?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 그 내용을 기억해서 너희를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건져내겠다. 어디서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지금 애굽에서 400년 이상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싹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나라 노예가 돼가지고 400년 동안 거의 속국으로 있겠다 했을 때 본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즐거이 기쁘게 넉넉하게 예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없는 거죠. 그 가운데 그들에게 성경 하나도 성경이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 내용은요. 창세기 쓴 걸 늘 보다가 출애굽한 게 아니야. 창세기 또한 출애굽한 이후에 주신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한 이후에 창세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우리 불러낸 분이 누군데?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 불러낸 분이 이런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얘기 알지? 왜 구전으로 알았을 거 아니야. 이삭 얘기 알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낸 거야.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우리를 지금 구원해내신 거야. 그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요절이 창세기와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말씀 봅니다. 19장 5절 말씀.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삼겠다. 어떻게 하면요? 언약을 잘 지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았어요.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영에 떠났어요. 다윗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그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솔로몬에게 갔지만 다윗을 워낙 하나님이 귀하게 봤기 때문에 솔로몬까지 축복을 하시고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쫙 갈라져요.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말이야?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뭡니까?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얘기예요. 19명 모든 악한 왕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쓰셨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공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준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경청해야 될 얘기예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하시고자. 사울은 끝내 그런 거 없이 마감을 했고 다윗은 그 앞에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총 구하는 장면들을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오늘 19장 5절 6절 뭘 말하고 있냐면 거룩한 나라요. 그렇죠? 19장 5절 주먹까지 읽었죠. 5절 그 쭉 보게 되면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로 삼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할 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 거야. 이것은 흠도 점도 없는 모습이 없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역부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싸우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래서 뭘 말합니까? 구속,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여기도 피입니다. 그렇죠? 계속 피를 의미하는 상징물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어떤 모세인물도 나오고 지금 창세기에 이어지는 어떤 흐름에 따른 여자의 후손 그것을 말한 다음에 이상한 예표되는 상징물들이 계속 언급되는 걸 알 수 있고 가죽 옷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된 장면들을 출애굽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 홍해를 건넌 장면이 홍해를 건넌 것이지만 신약을 보니까 그것은 세례의 원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어갈 땐 죽었고 나올 땐 사는 거예요. 그렇죠? 물속에 들어간다. 이건 죽는 거예요. 옛날 영화를 보게 되면 실은당한 그 여자분이 그래서 신발을 벗어놓고 유서를 써놓고 물을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요. 그러면서 까마귀 두 마리가 확 날려요. 그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홍해를 들어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나온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1차 의미는 그냥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지만 예언적인 성격의 구원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신약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의 제사가 완전할 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완전할 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완전했다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가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죠. 쭉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레위기 17장입니다. 너무 힘줘서 얘기를 많이 했더니만 시간이 많이 갔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0장 11절 뭘 말하고 있냐? 계속 피 말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피를 얘기했냐? 이 피, 생명의 피에 있는데 아담과 하와 문제가 아니야. 왜 가인이 또 죄는 죄를 졌고 노아의 그 시대 때 그 땅에 죄가 관영했고 바벨탑 특별히 노아의 아들들 손들이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형성했고 죄가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가 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죄가 아주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는 불순종이었지만 그 아이들은 살인이었고 그 다음은 죄의 관영이었고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요. 알아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실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어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내가 안 믿는, 네가 안 믿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혜로운 사탄, 인류를 다 더해도 그분들 IQ보다 더 뛰어난 사탄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존재는 알지만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안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회의를 하신 거예요. 우리 구해진 구원하자. 성부 하나님이 당연하지. 오케이. 성자 하나님이 아, 걔 안 됩니다. 아, 걔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러고요. 성령 하나님이 아,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2대1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구해진 자매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만장일치로 기뻐하신 가운데 가슴 뛰는 가운데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최소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보고 우리 모습이 너무 많이 체험되어져요. 너무 연약해. 이것 때문에 퍼지지 말고 코박지 말고 엎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네가 죄인 됐을 때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네가 연약하다고 내가 너를 쳐버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감지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뭐 미리 하셨어요. 예지. 미리 정한 거야. 예정.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 선택할 때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런 신적 작정과 섭리 가운데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즉 구약의 이 내용들이 왜 계속해서 피피를 말하고 있냐. 네가 구원 받을 때도 그 피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그 큰 구약 전체가 십자가에 쫙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전체를 완성시키고 율법 전체를 율법을 폐한 게 아닙니다. 그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폐했다.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신 예수님의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 충족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문제 해결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회의했던 거, 그 모든 거 나에게 하나님의 뜻, 내게 맡겨준 자를 나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이 내용을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이 내용들이 의미가 큰지 몰라요. 레위기 좀 아까 읽었던 내용 읽었네. 레위기 10장 11절 피에 생명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레위기의 주요 단어가 거룩입니다. 성별의 성별.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하나님에게 죄 많은 백성에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가야 돼요? 제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한 하나님에게 거룩하지 않은 백성에 나갈 때 통과해야 되는 것이 제사인 거예요. 제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그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여진 거예요. 내가 내 모습 보니까 거룩하기는 커녕 그냥 식은땀 줄줄 나죠. 야, 이 모습까지 살 수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구원을 그리스도가 책임진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6장 우리 넘어가지 말고 20장 7절 말씀 봅시다. 20장 7절 말씀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너희는 내 길을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대요. 그렇죠? 우리 싸움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싸움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내 삶에 관여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시고 삶에 많은 굴곡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물으세요. 아이씨, 진짜 재수없게 이러지 마시고, 아, 왜 나만 그래?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계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쵸? 그걸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왜? 성경의 복음, 그리스도! 말에 있는 게 아니라요. 실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신다. 그래서 제사가 필요했고, 그래서 레위기라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 레위인들에게 어떤 율법을 크게 주셨어요. 그 내용이 레위인들에게 준 언약이고, 그 내용은 거룩, 성별.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지금 홍해 나와갖고요. 광야를 지나는 거의 부시맨들이다, 진짜. 때가 새까맣게 껴가지고, 그래서 이동하고 있는 이동도, 레위기는 이동도 아니에요. 레위기는 아직까지 신의 산에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홍해를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신의 산 도착한 게 3개월이에요. 3개월 지나고 도착한 게 신의 산이고, 거기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고, 그 이상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1년 안짝이에요. 1년 안짝 집을 나왔으니, 뭘 그리 어떻겠어요? 무슨 거룩의 거룩은. 다 거짓인데. 하나님의 목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에 지치지 마세요.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마음 상하는 문제. 저도 지금 마음 상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뭐, 금방 해결됐고요. 이게요. 이게요. 야, 나를 무슨 거룩하게 하셔. 너무 어마어마한 목표 아니야? 작은 목표 주시지. 뭐, 키를 1cm를 크게 한다랄지, 3kg를 뺀다랄지, 이런 것은 금방 하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건 우리가 가능한가요? 그죠? 민수기 넘어갑니다. 민수기. 예. 민수기. 14장 22절. 14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120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렇죠? 20장 12절입니다.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가요. 그 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10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그 반석 앞에 모았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그러는 거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그냥 꽝꽝 두 번 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셨죠. 이 자체가 하느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이게.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화가 나갖고 야이씨, 옛다 뭐라고 경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야, 이게 뭐지? 생각이 드는 거. 우리가 다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축복 가운데 삶을 살게 할 것이 맞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되고 정말 청종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민수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80번 나와요. 80번. 모세경 중에서 그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을 제일 안 들어 처먹은 제일 말 그 안 들었던 그때 언제냐면 그게 민수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말을 해도 모세가 선지자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홍해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홍해를. 민수기는 이미 광야를 신의 산에서 다 말씀 받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중 38.5년을 걷는데요. 그 속에서 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160km예요. 160km면 여기 논산거리예요. 차를 꽝 달리면 2시간이면 가요. 2시간이면 가는 160km를 40년 동안 가요. 40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루에 몇 센치 갔을까요? 하루에. 거의 못 갔단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구름이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40년 걸리는. 그 가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잖아요. 하루를 1년씩 했고 40년을 가게 하시는 거고요. 160km를 40년을 갔다. 이거는 여기서 파주까지가 한 70km 돼요. 갔다 오면 140km예요. 그 거리를 40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듣죠. 그렇죠? 계속 안 듣습니다. 우리 민수기 7구의 쪽 내용 뒤에 보면요. 우리 21장 봅시다. 21장 4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어떤 겁니까? 만나. 내일도 만나. 3일 뒤도 만나. 아침에도 만나. 점심도 만나. 만나 해장국, 만나 볶음, 만나 비빔밥 그런 거야 지금요. 진짜 죽겠는 거야. 하찮은 음식이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6절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8절 말씀 보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올려라 그러잖아요. 노뱀이란 말도 하고요. 그 다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사는데 또 다른 그리스도 예표되는 노뱀 불뱀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죠? 쭉 넘어가서 우리 시간상 신명기 말씀 빨리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아우, 최 목사님들 저런 거만 연구하나 봐. 연구하는 게 아니라 관심에서 봐서 그래요. 관심에서 갖고. 다른 분들 되게 말하면 이상하더라고요. 가끔 용호 장로님이 몇 번 왔다 그러면요. 아, 이런 느낌인가? 내가 저런 말 할 때? 그런 느낌인데, 신명기에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청종아에도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그 단어 수가 있어요?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일 많이 나와요. 신명기가 뭐냐? 신명기, 신자, 거듭신. 거듭해서 말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위기 내용을 새로운 후대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들에게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새롭게 언약의 백성으로 비준하는 장면도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예요. 그렇죠?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읽었나요?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해서 지키려는 거야. 여호와를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그에게 찬양드리는 삶이 모든 성도들의 제1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맞추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힘든 일이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자체가 기쁨이 되고 은혜인 것을 알 것입니다. 30장 19절입니다. 쭉 넘어가서 30장 19절 다 끝나갑니다. 좀만 더 참으세요. 19절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신명기 지금 강만 놓으면 가나안이에요. 강 저쪽은 가나안, 이쪽은 모압 평지예요. 여기서 한 달 동안 거주하는데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여기서 큰 세 편의 설교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 오늘 했던 이 내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신 게 너무 우리 구원도 아브라함 같은 아브라함을 구원했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보다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 크게 달아요.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왜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을 하지 마시고 성경 기록의 목적이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 목적적이죠. 근데 1차 의미가 썼을 때 저자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쓰잖아, 이렇게. 그 의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옛날에 군대 갈 때 저걸 불렀어요. 그 뭐 김광석의 뭐죠? 이등병의 편지? 그거 부르면 무슨 내용이냐? 군대 가는데 뭐 힘들어 죽겠다 이 얘기야 이제. 제가 갈 때는 이병열 차, 최백호 아시는 분 계실 거고, 형사모 또래가 군대 갈 때는 뭐죠? 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어떤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그런 것처럼 모든 글로 쓴 거는 기록 목적이 있다고요. 그 기록 목적이 읽히는 거예요. 읽혀야 되는 거예요. 안 읽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그렇게 읽게 돼요. 전 복음 몰랐으면 저는 가정사역으로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픈 가정, 병든 가정, 그 이유, 왜 아이들이 아프냐, 부모 때문이다, 부모 왜 아프냐, 그 위에 부모 때문이다. 끝도 없어요, 이제. 원가족이 어떻고 저쩌고. 근데 그거 유익해요. 언젠간 교회가 좀 안정이 되어지면 교회에서 하고 싶어요. 왜냐면 실제 아픈 가정이 많으니까, 아픈 개인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복음이 시급한 때고, 아직 교회가 시스템이 크지 않아서, 그쵸? 감당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신명기 이 부분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말,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메시아를 예표하는 예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민수기예요. 민수기가 가장 많이 불평과 불신앙 나오는데 가장 그리스도 예표되는 게 많아요. 만나, 노뱀, 반석, 도피성, 불구나무소, 이방 선지자 발람까지. 이걸 보게 되면요, 유랑하고 방황하는 내용인데 그리스도 예표가 제일 많다는 것도 참 놀라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1분도 안 떠나고 함께했던, 편하게 함께했던 그 시절이 광야 40년이었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 어디 계셔 그러지 마시고 네 행복을 위해서 하니까 엎드리세요. 그렇죠? 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19절 말씀, 20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십시오. 살기 위해서 말씀을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당장 세계복음화 이 말을 입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런 믿음이,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없으면 당대 세계복음화기를 어떻게 갑니까? 갈 수도 없고 가게 하지도 않으세요. 그렇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모세오경 잠깐 어느 한 구성만 잠깐 본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되어 있고 전부 다 이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오경에 의해서 구약의 역사서가 끌리고 시가서가 끌리고 선지서가 끌리고 구약의 사복음서, 신약의 사복음서, 신약의 역사서, 신약의 서신서, 신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우리 눈에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바로 보시고 또 모세경에 나와 있는 내용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좀 믿음을 갖고 오늘 말씀처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은 기도를 좀 짧게 하고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조금 더 악화되고 있는 상국이어서 기도를 좀 짧게 하고 축도로 마치고 좀 파하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모세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제목을 좀 반향을 가지고 말씀을 좀 받고요.